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속을 쪼개고 붙들어서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더욱더 굳게 세우시고 우리 영광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에 1장 3절에 보면 사도가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그 13절에서도 사도는 하나님께 이제 마땅히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사도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이 뭐 기도할 때에 형식적으로 그냥 내뱉는 어떤 그런 감사합니다,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의 감사에는 분명 어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하나님께 무엇,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도에게 배우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사도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감사의 그 내용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 사실입니다. 다음 주일이 뭐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기독교의 그 전통으로 되어 있죠. 세계적으로 지키는 전통인데, 대개 그 우리가 그 하는 감사가 뭐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은 두말할 것 없이 육신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졌다든가, 아니면 뭐 승진 같은 그런 좋은 일이 있다든가, 뭐 취직을 했다든가, 이처럼 그 육신과 연관되어서 뭔가 좋은 게 있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 헌금하면서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그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그런 감사인데,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를 이제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버리죠.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자연히 이제 감사할 거리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감사의 어떤 수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의 감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일단 사도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다. 이처럼 그 항상 감사를 하려면요, 일단 하나를 초월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육신의 형편이라는 걸 초월을 해야 항상 감사 가능해요. 사람들에게 그 육신의 형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형편과 또 여러분이 사는 형편이 다 그 다릅니다. 또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좋은 일,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또 뭐 좋은 일 있다 해가지고 항상 좋은 일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울 일이 있으면 웃을 일이 있고 뭐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우리 감사가 어쩌면 육신의 좋은 걸 따라 한다면 결국은 감사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그런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처럼 항상 감사라는 게 불가능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도가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육신의 문제를 초월한 감사다.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게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 그렇게 자꾸 연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거의 가다 그 육신이 잘 된 걸 좋은 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은, 육신이 잘 된 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꼭 좋은 일이다 그렇게 못 박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그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기를 학속을 달잖아요. 꿈에서 기대하고. 그런데 복권 당첨되고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된 사람들 얘기를 간혹 많이 돈 졌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돈 때문에 이혼하고 또 가정도 깨어지고요. 또 부부가 소송도 하고 마약도 하게 되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돈 다 날려 자살해버리고 그런 얘기 싱싱잡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게 있는 이 일이 정말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것은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육신에 득이 된다 해가지고 야 좋은 일이다 감사해야지 그런 결론을 섣불리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 육신의 모든 일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생각을 지우면 안 되는데요.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키신 일이다 그 생각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우리 생각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연관된 것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일하신다. 그런 결론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이유거든요. 그 바울도 1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이 된 우리의 그 시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세요.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의 거룩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일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데 그 뜻과 마음이 뭔가 하면은 내 거룩, 우리의 거룩, 또 우리의 구원,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생한 마음이 담겨있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비록 육신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담겨있다. 그 뜻이 담겨있다. 그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함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도의 그 감사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의 그 감사의 내용을 좀 더 좀 파헤쳐 보십시다. 사도가 하나님 감사하는 것, 이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를 택했다, 택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사도의 복음을 그들을 불렀다. 복음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사도의 복음을 받으랬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이제 알게 하신 것. 이것이 사도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끌어당길 만한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뭐 별 흥미가 없는 그런 감사일 수도 있겠죠. 사도니까 그냥 뭐 이렇게 고소하게 말하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도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죠. 말한 대로 사도는요, 지금 진심으로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의 이런 감사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뭘 보고 이런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그 교회 성도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걸로 감사한다면은 그렇게 말할 만한 뭔가를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은 그 말입니다. 뭘 봤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요, 좋은 게 아니라겠죠. 환난과 핍박이 처음 편지 보낼 때보다 더 심히 상달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형편에 있는 그들에게서 사도가, 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구나. 항상 가난 그걸로 감사한다. 뭐 그렇게 말하면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가 그 교회에서 뭘 봤기 때문에 그런 감사하는가? 이걸 우리가 참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사도의 감사를 이해하는 좀 어려운 점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거룩해졌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영광 얻었다. 이렇게 그 얘기하려면은 적어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스데반처럼 얼굴이 막 천사 얼굴처럼 막 그렇게 다들 살아간다든가 또 항상 막 기쁨으로 막 충만해가지고 막 웃음이 막 띄어있다든가 아무 걱정도 뭐 하지 않는다든가 뭔가 좀 그런 정도 되어야만이 야 그러하게 했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말이 좀 그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야 그걸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거룩해졌다 구원받았다 뭐 이런 말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과연 그 교회 대사령의 성도들이 그랬을까? 보면은 좀 그것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그렇게 완벽한 어떤 그 믿음 모습으로 나와지는 그런 거 우리가 참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그 증거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그 기본 생각입니다. 세상이 좀 알아줄 만한 인정할 특심한 어떤 믿음의 열매 그런 게 보여야만이 거룩해졌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개들 그 구원받은 증거는 뭘 얘기합니까? 뭐 방문하면 성령 받았다든가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든가 어떤 뭐 병 고침 같은 능력 행한다든가 그런 걸 딱 보면서 야 이거 구원받았네 뭐 성령 그렇게 된답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우리의 얕은 시각입니다. 참 얕은 시각이에요. 그러니 그런 그 얕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주일날 그 바둑 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둑의 하수는요 고수의 수를 읽지를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다고 없습니다. 너무 얕해요. 있다고 해도 아주 하수의 시각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벌이시는 그 일들은요, 고수가 저는 바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제대로 잊지를 못해요. 바둑의 최하수를 몇 급이라 그럽니까? 흔히 18급이라 그러죠. 최하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18급은요, 바둑을 어떻게 두는가 하면 무조건 둘러싸가 먹으려고 합니다. 온통 거기에 눈이 벌려 있어요. 어떻게 둘러쌀까? 둘러싸는 것만 일이에요. 뭔가 다음의 수를 생각지를 전혀 안 씁니다. 상대방 1위 가면 그 따라가죠. 둘러싸겠다. 그런 게 뭐냐, 마치 그 지금 당장 육신의 그 편함을 쫓아가는 거. 내 몸이 편하게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 그것과 똑같은 시기가 그 18급이거든요. 그런 시각 가지고는요, 하나님 일을 절대로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읽지를 못해요. 바둑은 실력이 좋을수록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둡니다. 한 수를 딱 두면 거기에는 한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섯, 여섯 개 수가 들어있어요. 그게 고수입니다. 그래서 그 수까지 읽어내는 게 진짜 고수죠, 또. 그래, 고수의 서로의 수를 읽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9절 보면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 바둑의 9단이고 우리 18급 말입니다. 18급이 9단의 수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수를 읽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고통에 빠뜨렸는데, 그 일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죄 지었으니까 맛 좀 봐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8의 생각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더니 벌 주는구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같이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이 불의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온, 이사야서에 말한 얘기였어요. 아, 우리를 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불의한 모든 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저리 멸망 이르게 하시고 고통에 밀어 넣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어진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그 멸망과 고통의 그 자리에서 자기 죄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 공의를 사모하게 돼요. 공의를 사모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신 진짜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공의를 구하는 이스라엘. 그게 내 백성이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국민을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그런 수가 들어, 수를 담아가지고 고통이 집어넣고 멸망이 집어넣고 이렇게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수를 읽는다는 게 그게 보통 시각입니까? 믿음이 시간 아니면 읽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운 것은 죄 짓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발각되고 드러나는 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 일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의 감사도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자신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신앙생활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도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믿음을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그 감사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그 생각이 선뜻 나오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내가 나를 보니까 뭔가 구원 받았다고 말할 만한 내밀 만한 그런 증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게 뭔가 특이한 게 없지 않습니까? 눈도 밥 먹고 뭐 직장 예보고 학교 일하고 뭐 달리 특별한 게 있습니까? 틈틈이 시간 내가지고 뭐 전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기도한다거나 성경문화 그런 게 뭐 많이 있습니까? 있어도 소용 없는 것이지만 그나마 없잖아 그것도. 정말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아 성령이 나를 그러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감사가 선뜻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나를 보니까 뭔가 증거가 없다. 구원받다고 말하면 증거가 없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 치우쳐 살고 말이죠. 염려, 불안 가득해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보니까 참아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겠다는 것이죠. 양심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의 어떤 기쁨이나 하나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고 뭐 말씀을 듣고 별짓 다 해도 기쁨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계속 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에서 그런 모습에서 못 부수다냐? 그 이유는요, 인간을 잊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을.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인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잊은 채 나를 자꾸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면은 뭐 우리가 대단한 인간으로 막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변한 존재가 아닙니다. 가령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이 여러분께 주어졌다고 합시다.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시기 이런 게 다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질까요? 뭐 그런 믿음 안 받아봤으니까 이제 모르겠지만 산을 옮기는 엄청난 믿음이 주어졌는데 당연히 인간이 그렇게 변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의 짐작입니다.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산을 옮기는 믿음과 더 큰 믿음이 뭐겠습니까? 더 큰 믿음이 그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냉장고에 집어넣어 놓고 나와서 이제 물으시겠지만 산을 옮기는 것과 더 큰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저는 얘기한 대로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거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산을 옮기는 것과 더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는 주의 사랑을 아는 그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도 사람이 욕심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인간으로 변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믿어도요 여전히 욕심은 팔팔 살아있습니다. 생명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받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믿음이 우리를 욕심도 시기도 염려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믿음이 주어진 신자는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를 바라볼 이유가 없죠. 죄인이 아니니까. 죄가 사라졌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요. 내가 내 죄를 보면서 예수의 피에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믿음이 내 욕심도 없애버리고 시기 다 없애버려서 완벽한 인간도 만들어버린다면 십자가는 불필요하죠. 왜 바라봅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욕심도 시기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게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어떤 능력과 또 열심을 가지고 뭔가 행하는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국민을 구하는 백성.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걸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고. 그걸로 너희 죄를 좀 보라고. 그래서 그들을 멸망하게 하실 고통에 빠지게 하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신자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불의함과 참 정말 악독함이라는 것, 이걸 보게 되면서 그래서 모든 불의를 덮으시는 주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란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자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피의 은혜를 바라본다. 의지한다. 내 죄를 보면서. 그렇다면 그것이 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바로 그 같은 하나님 일하셔서 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와 같은 그런 감사가 있으려면 사도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사도의 감사는요, 마치 그 악보를 보고 그걸 연주한 연주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악보에는 그 콩나물 대가리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부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보 그 읽을 줄 아세요? 보면은 몇 박자로 연주해라. 또 그 여기에는 점점 세게 해라. 여기는 점점 여리게 해라. 여기서 어디로 돌아가라. 뭐 그런 이제 그 부호가 많이 있어요. 그 부호를 제대로 읽어야만이 연주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감사는요, 하나님 일하심을 연주하는 거기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 그걸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나고 볼 수 있는 것이 악보를 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안에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나의 거룩 감사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 그 일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감사가 신자가 하나님을 연주하는 감사함을 일하심을 연주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아시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다면은 우리가 참 그 어리석은 정말 세상에 대해서만 눈이 확 열리는 그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것조차 은총입니다. 사실은 정말 그 귀한 은총이에요. 기적이죠. 전 아까 놀라운 기적을 참 봤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심장이 떨리고 억울하지나 그런 표현했는데 야, 웬 기적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심장이 억울하 떨린다는 그 심정은요, 이건 기적이죠. 아니 성경 어떻게 그런 심정이 있겠습니까? 성령 역사고 기적의 일이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생각에 마음이 향하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삶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아, 이런 뜻이 있는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조차도 여러분, 그게 은총입니다. 그 은총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게 서라, 이제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그 교회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세력은 앞에 전 얘기한 대로 잘못된 재림론, 이걸 가지고 성도를 미혹했죠.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재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너희가 환난과 핍박 벗어날 거야, 이런 식의 미혹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미혹 중심이 뭐냐면 지금 당장 현재 고통을 벗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미혹 중심이에요. 지금 내가 우리 힘들어, 아, 이 힘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 이걸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사람 관심이 그거 아닙니까? 힘들 때에는 어떻게 그 힘든 것에서 벗어날까, 아프면 어떻게 아픈 것이 벗어날까. 그래서 사람 기울이는 것도 어디 가니까 이게 해결되고 이게 해결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라, 그 말은, 그 믿음은 현재의 우리의 삶을 어려움에서 빼내주고 윤통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아니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뜻입니다. 현재 내 삶을 좋게 만드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진짜 믿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붙들어 놓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 당부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또 덧붙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가 말한 전통은 그 당시 유대 갖고 있는 어떤 그 종교적 전통, 그런 행위를, 그 어떤 의식,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히려 유대 전통을 이제 무너뜨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전통이 뭐냐면은, 그 얘기한 대로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친 내용을 지금 전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건 두말 없이 복음이죠.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죠. 그렇게 보면 사도가 말한 전통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예수님을 전통 이렇게 말을 할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통제가 예로부터 전해오는 사상과 의식이냐, 그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수는 전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신 일이 주님이니까,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약속이라는 그걸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전통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어느 한 세대에도 하나님 이래는 예수가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킬 게 바로 그 전통의 뜻입니다. 의식이나 그런 거 말고, 절개 이런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통이 돼야 된다. 그걸 지키라, 그 말인데,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 전통을 지키라, 그 말이죠. 어떤 일에서도 주의 십자가로 벗어나지를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고 흔들려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에서도 여러분은 주의 십자가 은혜가 무언가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불의함, 악함,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런 나에게 생명의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 백성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면서 우리에게 작정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 만들어 세우시겠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것을 전통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현재의 삶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복받고 잘 사는 것, 지금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이런 것들은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18급 수준하겠죠. 18급이다. 그러니 그러한 말들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시고 또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시 공부했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 뜻과 생각이 풍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이러한 뜻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선지자에게 어떻게 일하셔왔던가, 어떻게 인도했던가, 뭘 중심으로 이끌어갔던가, 뭘 원하셨던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가시면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조금씩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도와 같은 그런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하는 그런 연주를 할 수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사도와 같은 그런 감사가 우리의 진심으로 고백으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때때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 대로 되어지지 않냐 할 때 주의 뜻이 뭔지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선명한 은총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사도와 같은 그런 감사가 정말 아름답게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